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옛날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은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해방 1년 앞두고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의 5절짜리 노래인데요. 5절을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고개 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리.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 평양 감옥의 그 형사들이 목사님의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연로하신 노모님, 아내, 그리고 어린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천장에다가 목사님을 매달아 놓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한 가지만 요구를 합니다. 지금 풀어줄 테니까 뒤따라가면서 지켜보지도 않을 테니까 신사 앞을 지나가면서 고개만 한번 까딱하고 가라. 그러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너 목회하면서 잘 살 수 있다. 못합니다. 가족들도 못합니다. 그래. 그리고는 샌드백 달아놓고 때리듯이 몇 사람이 몽둥이로 후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터지고 살이 찢기고 해라 못합니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놓고는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해라 못합니다. 큰 주전자에 고춧가루 풀어서 물을 억지로 먹였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꺽꺽 하면서 물이 들어갑니다. 그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딱 올려놓더니 그냥 확 주저앉아버리니까 이게 피인지 고춧가루 물인지 눈이고 코고 귀고 입이고 구멍이란 구멍으로 밝은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실성을 합니다. 내 아들. 그 아내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안 보려고 버들버들 떨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빠, 우리 아빠 죽는다고, 아빠 죽는다고, 우리 아빠 죽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못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평양 산정현교회, 하나님, 이 교회 때문에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소원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는 거였습니다. 이 장로교까지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그 해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도 나를 버리겠느냐? 다 버리는데 너도 나를 버리겠느냐?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요를 내 피하였다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얘기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내 조국교회에 이 한반도 땅에 이상한 목사들 많지만 그래도 괜찮은 목사 몇 사람 있다는 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거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 그냥 거기 까딱 하지.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그저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면 되고, 오래 살아서 내가 다 열심히 살아서 다 보상할 테니까 내 실수 대충 넘어가 달라고 한번 툭 치고 지나가면 되지. 왜 거기 한번 그 숙이지 못해서 가족들도 포기하고 그의 인생을 포기해야 했을까? 백문의 일답은 딱 두자였습니다. 그건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사명. 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그분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2000년 전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내 이름 가슴에 안고 죽으신 부활하신 사건이었다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어제 내가 벗어났던 신발을 다시 신고 점퍼 다시 입고 오늘 하루도 내 생애를 허락하신 그분이 너 이것 때문에 오늘 살려준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존재 이유가 사명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수십 년 전에 평양을 방문했더라면 주기철 목사님하고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친다는 이 노래 같이 불렀을 겁니다. 십자가 고개 턱에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인데 어찌 우리가 못 가겠느냐고 아마 같이 듀엣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올라가는데 그 성령께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하고 쉽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는 은혜라고 늘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잘나가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를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수준에 그 성령이 가라 하는데 가면 잡혀 죽는다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때 그의 결정을 돕는 단어가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왜 너를 이 땅에 살려둔다고 하셨느냐? 그거 붙들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이다. 운동선수처럼 내가 여기 멈출 수 없다. 자전거가 달리지 않으면 넘어지고 비행기가 나르지 않으면 떨어지듯이 내가 주저앉을 수 없고 돌아갈 수 없고 나는 달려가야 될 내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시대가 나에게 요구한 거 아니다. 어쩌다가 감동 한 문으로 내 사명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다마스커스를 가는 길에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분이 나를 죽이셨다.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죽었었다. 그분의 손에 내 생명이 있음을 그때 내가 알았다. 그분이 나에게 너는 그릇이라고 얘기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고 얘기했다. 나는 내게 화가 있을까 봐 이거 하지 않을 수 없다. 주 예수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명 앞에 생명은 조용히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사명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랍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고 산다 말하지만은 부모의 은혜에 비하겠습니까? 친구의 은혜에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왔을 때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많이 울었습니까? 내 모든 것을 그 줄에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줄에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내 먹는 것, 입는 것, 내 직업, 내 결혼, 내 모든 삶을 그 줄에 세우겠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의 결혼과 그의 소유와 그의 모든 삶과 그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너를 살려준다는 존재의 이유에 다 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다 가볼 수 있습니까? 다 입을 수 있습니까? 다 누릴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내가 여기 살라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거기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를 잠시 연습하도록 수십 년 이 땅에 머물게 했는데 여기서 그 줄에 서는 연습을 해야 가서 보좌 앞에 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그 평생 소원 바로 그분께서 이게 내 사명이니 너의 사명도 됐으면 좋겠다.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제 일성 공생에 출발을 하신 다음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이라는 이것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으니 내가 일에 집중한다. 너 이거 하라고 내가 너를 만났다. 살려줬다. 그래서 그것 마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미완성 고향곡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으로 넘겨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차가운 로마 감옥 바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이렇게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재물에 포도주를 부어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전제같이 내 인생이 그렇게 부어졌다. 남김없이 부어졌다. 떠날 시각, 죽음이란 떠나는 것이다. 가야 할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선포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런 말을 이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 반을 허비했고 그의 인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겼던 그런 인생이 아니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스테반이 돌무덤 속에 피 터져 죽어갈 때에 그걸 웃으면서 지켜보고 옷을 맡았던 이 인간이 저런 사람이라 죽어가면서 주님께서 서서 나를 반겨주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나 겨우 얻을 수 있는 그 면류관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같은 못된 것들이 어떻게 면류관을 언급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제 생애는 그렇습니다. 뭐 대단하게 주를 위하여 무엇을 남기고 꿈도 꾸지 못합니다. 사고나 좀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죄나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겠습니까? 수고한 사람에게 상 주고 마지막 싸우고 마치고 이긴 사람에게 주는 게 면류관인데 그거 얘기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몸부림치며 달려왔길래 이게 가능했겠느냐는 얘기.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어느 시대든 뭐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하나님 은혜고 복이고 그래서 감사한 것만큼 갑작스럽게 떠난다든지 그리고 늘 통증 속에서 지낼 때에 감사한 검사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학에 합격했다고 감사하는 것도 대학 떨어져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무병장수,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족보가 어딥니까? 다 900살 넘어 살 때에 3분의 1밖에 살지 못하면서 한 줄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았다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의 생은 도대체 무병장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제가 입학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전공 과목이 딱 주간식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백에 채우라 빽빽하게 채웠습니다. 모자라서 뒷면도 채웠습니다. 두 장 더 달라 그래서 또 채웠습니다. 또 채웠습니다. 여섯 페이지를 채웠으니 600을 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수석하면 어떡하나. 발표 났는데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아, 왜 나를 떨어뜨렸습니까? 네가 교수해라. 왜 문제에 대한 답을 안 쓰고 네 쓰고 싶은 거 쓰냐.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문제가 뭔지 모르겠더라. 그러나 일단 많이 쓰면, 그리고 뭐 빨간 색연필로 밑줄도 그어줬습니다. 예쁘게 꽃도 그렸습니다. 꽃도 그렸습니다. 그러면 점수 좀 주지 않을까. 열심히 오랫동안 살았으니 하나님 나 상 주세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돈 벌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열심히 자식 키우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거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다닐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살면 살수록 그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 거쳐 거기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연습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한 젊은 여성이 첼로를 전공했습니다. 외교관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해하지도 못할 어린 아이들을 세워놓고 엄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의 사명은 끝났다. 여보, 당신 아내의 사명은 저에게 끝났습니다.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집사로서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잘 훈련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멋있게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증언들과 성경에서 비슷하게 지지해주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 같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이 땅의 가족은 여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여보 못다한 사랑 우리 가서 영원히 합시다. 그런 거 없답니다. 아버지, 천국 가서 잘 모실게요. 됐다. 그런 거 없답니다. 여러분, 조금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좋은 날이 곧 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했더니, 부부 집회 가서 했더니 남자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 가지 초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하고 간다. 집중해야 합니다. 멍하니 하루 보내시면 안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 집중시켜야 합니다. 여성 한 분의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6살 이 자매가 두 달을 배를 타고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을 내 조국 한반도 땅에 그의 땀과 눈물과 마지막에는 피를 쏟으면서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텍사스에 있는 그의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심장을 묻었습니다. 그 심장 저 합정동 양화진 묘에 지금 겨울 찬바람 맞으며 그곳에 빛바랜 비석으로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입니다. 내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을 위하여 코리아를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죽거든 내 친구들이, 텍사스에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 10명, 20명, 100명씩 이 조선 땅으로 오게 해주세요. 남의 나라를 위해서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도대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남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 꿈 많고 할 일 많다고 생각하는 이 젊은 여성이 그 혼자의 몸으로 와서 그의 심장을 묻을 수 있는 이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은 백문일답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이거 하고 오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거 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170여 개국의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이 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여러 나라에 씨앗이 되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심장이 오늘 우리의 피를 다시 뛰게 만든 것입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안의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다.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명, 내 가족을 위하여 묻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내 직업, 내 이 시대를 위하여 누군가는 피를 흘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쏟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나라가 어디 있고 그냥 되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온 이 은혜가 그냥 온 겁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을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온갖 고난과 그 살찢김과 피 흘림으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은혜가 나에게 왔습니다. 그냥 오는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우리 어머니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나 하나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치러졌는지 아십니까? 나는 맨날 피해자로 생각하지만은 내가 얼마나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해자로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일 없이 밥 세 끼 먹고 네 끼째 라면까지 처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이 땅에 땅 차지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벌써 가해자의 인상인 걸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원론적인 이야기, 내 숨통 한번 막으시고 내 코 한번 5분 누리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책임지겠습니까? 부모님들 계십니까? 자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는 너 끝까지 책임질 거야. 사랑하는 애인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고 싶겠지. 책임지고 싶겠지. 가끔 딴 생각 나서 그렇지. 그러나 책임지고 싶다 한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무슨 뭐 입학시험을 대신 쳐줄 수 있습니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저도 내 인생의 주인 나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 나 아니고 우리의 이 존재를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명의 불을 지핍니다. 하고 싶어야 하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나이 20살, 30살 먹어서 어떻게 하고 싶어야 하지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하고 싶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명은 이런 선물 보따리입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조국이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 뒷모습 보이고 갔습니다. 선배 여러분, 좋은 뒷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게 인생이구나.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겠구나.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찬공기 가르고 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보자 하고 생각 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예수님처럼 무엇을 위하여 하루를 허락하셨는지 여쭙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 하루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당당합니다. 사명, 그것이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겠습니다. 주님, 사명 위에 살다가 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많은 날들을 주 앞에 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습니다. 주님, 감당해 주시옵소서. 사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